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오레곤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보니까 갑자기 아 여기 오레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진리 앞에 모든 사람이 밝은 소망을 갖고자 개혁자들이 참 노력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참 아름다운 신앙 유산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큰 은혜를 주신 사건 가운데 하나가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개혁의 역사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은 참 훌륭했어요. 제일 먼저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본인 자신들이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개인들의 삶의 변화가 선행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밝히 빛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씀의 조명을 받습니다. 루터가 그랬고요. 켈빈이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 치빙글리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환히 밝아지니까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고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진리로 무장되어서 비진리인 세상 가운데 맞설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잘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아내가 바뀌어지길 원하고, 내가 안 변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자녀들이 좀 변화되길 원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할 때가 많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개혁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변화가 먼저였어요. 역사 속에 왜 갈등이 많은가, 공동체에 왜 분열이 많은가, 가정마다 왜 힘든가, 결국은 내가 안 변하고 남 바꾸고자 할 때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다 변할 수 있는 거였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나부터 변하는 일입니다. 개혁자들은 자기들이 변했어요. 두 번째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종교개혁 주일마다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들을 보면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진리를 알면 세상 것에 불의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회와 교황에 반대를 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은 늘 어려웠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늘 따랐어요. 어려웠어요. 소환 명령을 받고 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루터가 간다 그랬어요. 재판석에. 주변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말아라 말렸어요. 근데 루터가 가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비록 저 지붕 위에 있는 그 교회당 지붕에 그 당시에 기와들이 많았거든요. 저 기와장의 개수보다 3배가 많은 악마들이 기다린다 그래도 내가 갑니다. 이러고 가요. 그 목숨을 건 긴 여행을 그 남은 삶을 계속해서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와는 타협이 되어지지 않는 삶을 그가 삽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지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재판받는 건물이 보일 때 내려서 걸어가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연한 의지를 그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 외로운 길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갔습니다. 이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와 이 싸움은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않을 것이요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참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재판장에서 이런 변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또 황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을 확인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고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본분을 다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즉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나는 그런 재판 앞에서 내 주장을 굽힐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참 구애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앞에서 굉장한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할 줄 알았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정신과 미래의 소망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야기는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불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삶을 살 때 앞으로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현재를 살았지만 미래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들을 묵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그들이 참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소망이었고 또한 그들의 그런 개혁은 오늘 미래를 밝히 비춰주는 귀한 등대와 같은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1500년대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참 촛불처럼 등불처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바라면서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신앙 굽히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은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성경으로 언제든지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청종하겠습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의 책임이 있죠.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신앙은 첫 번째는 성경적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적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사랑. 예,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이 얘기는 성경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 체험이라든지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성경으로 조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다 종속되어집니다. 오직 성경적 진리 앞에 모든 것이 예속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아주 특징, 정말 위대함,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사실 강대상에 뭐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제가 없어요. 강대상만 있어요. 이게 개혁주의 교회가 갖는 귀한 예전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말씀 중심의. 그래서 제가 꽃꽂이도 사실 절기 아니면 하시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성찬, 그 다음에 말씀,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거죠. 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진실한 종교개혁자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 교회,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앞으로 예배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성경 보는 것을 자제시키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교육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도 스마트폰 성경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다 보니까 딴짓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교회 학교에서 못 쓰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 때 성경은 무조건 성경 책으로 보게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하는데 예, 스마트폰이 제일 가깝겠죠. 그래도 메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정말로 그냥 소지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런 훈련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첫 번째는 말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사랑. 예, 말씀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을 또한 구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구주다라는 얘기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The Lord라는 개념은 한 가지가 주님이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잘 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서 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원하는 종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커서 그분의 사랑이 커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내가 종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라는 개념과 제가 종입니다라는 개념이 같다라는 것이죠.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걸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얘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면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사랑해. 나 말로만 하고 집에서만 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만이 구세주이심을 전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로 우리 개혁자의 후예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교회 사랑. 예,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뭐 하죠? 예배드리죠. 그래서 교회 사랑, 예배 사랑. 이 네 가지 말씀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예배 사랑. 이 네 가지 모습은 우리 참 종교 개혁자의 후예인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지길 원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 가운데 진리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나누고 어지럽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혁명하고 개혁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에 비답해 온전케 되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교회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전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를 꿈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희생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헌신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교회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 다른 사제들, 황제들, 교황들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그것이 그들에게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 세우기를 원했어요. 정말로 교회를 누가 사랑했는가? 자기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개혁자들의 삶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 교회,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합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 성경을 자국어로 읽게 하는 일, 그래도 교육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이 소유리 문답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두 개씩 이렇게 매 주일 같이 읽는 것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성도들을 바로 신앙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말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가? 바로 출애굽 2세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말씀이죠. 출애굽을 했던 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역사를 잘 몰라요. 광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려니까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주 요약 정리해서 놓은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말씀은 달달달달 외우죠. 정통파 유대인들은 집에 요 그대로 합니다. 문설주에 붙여놓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고 옆에다가 허리에다가 성경 써서 다니고 팔뚝에다 신명기 써서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철저하게 이거를 외우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즉 절대자고 창조자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 그 절대자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아마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한글 표현으로 하면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생애에 온 힘을 다해서 섬깁니다.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그런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가? 또 그런 개혁자들의 삶을 내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정성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정성이 받으실 만할까? 내가 그렇게 목양하는가? 내가 목회하는가? 선교일을 감당하는가? 또는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데 얼마나 우리 에덴교회가 지금 정성을 드리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 정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었어요. 일전에 제 아버님 이렇게 뵙고 이런저런 목회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은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참 귀하신 분이요. 전 잘 모르는데 아흔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한국에 오시는데 한국에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그분이 이제 뵐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 만찬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준비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한 사람을 만나고 그분 모시려는데 뭐 그렇게 거대하게 해야 되는가 이제 좀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과 얽혔던 아버님 옛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듣게 됐어요. 뭐였냐면 아버님이 이제 북가자동 이렇게 산동네로 이렇게 목회를 하러 가신 거예요. 신학교 다니실 때. 근데 가셔서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에서 굉장히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지금 이 예배당의 반도 안 되는 사이즈의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을 하시면서 얼마 안 있다가 그걸 다 허셨어요. 그리고 지하를 이렇게 땅을 파셨어요. 그래서 철근이 필요한데 철근이 없으시니까 그 시대는 그때 마침 그 신학교도 한쪽에서 이제 건축을 하실 때였대요. 할 때였대요. 그래서 그 남는 철근을 얻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힘들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저 남는 철근들을 좀 주워가도 되겠냐고 했더니 아유, 그러냐고 가져가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가자동이니까 지금 그 수색 그쪽이거든요. 상암동 연세대학교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는. 근데 거기서 서울역 있는데요. 언덕에서 그 서울역 언덕 청파동 꼭대기까지 밤에 리어커를 끌고 오셔서 전사님 한 분이랑 같이 그 철근을 싣고 다시 밤새서 가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셨대요. 밤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철근 주셨던 것이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고, 근데 그걸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또 힘들게 한 번을 더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또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밤새서 철근을 실어갖고 또 날라오셨대요. 그래도 부족하시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를 짓는데 새 철근이 있는데 너무너무 탐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저 철근 몇 가닥만 더 얻어야 되겠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다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찾아갔더니 저 철근은 여기 짓는 거니까 못 주고 본인이 헌금을 해주셨대요. 아주 큰 돈을 헌금을 해주셨대요. 그리고는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셨대요. 그 상황들을 쭉 했더니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70년대 초니까. 근데 같이 울고 같이 헌금을 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수업이 없는 날 그 신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당 짚는데 벽돌 쌓고 도와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옛 이야기를 식사를 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버님은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우셔서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살아계실 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는 안 들리고 그 당시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가 참 크게 이렇게 와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렇게 자료들을 제가 좀 갖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과 나눴어요. 교회 역사를 좀 너희들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몇십 년 동안 세워져 가는 거다. 우리가 이런 교회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 그런 특강 자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아마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뭐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어떻게 한국의 이민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어떻게 초대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참 그 당시에 희생과 헌신하셨던 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좀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 첫 번째 기억에 남는 교회 사진이에요. 저 교회를 제가 5살에 갔습니다. 저 산동네 교회 모습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저기 아마 그 교회 학교 처음 있었던 모습이고요. 제 교인들이 다였습니다. 근데 저 교회를 가셔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저렇게 놀아서 저때 탁구 배운 실력으로 지금까지 제가 치고 있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잘 놀고 있는데 어른들이 막 그 예배당을 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드렸어요. 저렇게 그냥 공사 현장에서 자갈밭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참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저런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청종, 이렇게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앞에 보지 않거든요. 유스그룹 들어가서 보면. 근데 저 때는요, 정말 열심히 봤어요. 온두라스 가서 보면 애들이 딱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그 산동네 예배당을 전에 저 밑에 텃밭에서 벽돌을 찍어서 늘 저렇게 날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날르고 또 저 예배당 마당에서 줄 서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저거 어떻게 보면 아이들 데려다가 무슨 고생시키는 것 같은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 애들만 있는 사실 어른들은 뭐 말할 것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신학생들,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그리고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저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당시 예배가 제 기억이 다 나요. 굉장히 감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70년대예요. 1973년대. 저 앞에 있는 데가 이제 저희가 살던 집이고 저 예배당 짓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이경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집회하시고 그랬었어요.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예배당이 불이 났어요. 동네 안 좋은 친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불을 냈어요. 이 교인들이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죽기 살기로 해서 예배당 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렇게 화재가 나서. 그래서 완전히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저 의자고 뭐고 다 탔는데 그 의자 다시 그 뭐 사포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당 또 저기서 그냥 또 예배 같이 드리고 근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많이 부흥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냥 불난 예배당에서 예배를 저렇게 그냥 드렸어요. 뭐 냉난방 이런 거 없고 그냥 저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85년쯤 돼서 또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이때도 교인들이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예배당 하는데 수요일 예배 끝나고는 맨날 저렇게 짓고 매일 저녁 퇴근해서들 와서 같이 벽돌 날르고 그 또 벽돌 아낀다고 구 건물에서 헌 벽돌 잘 골라가지고 그걸로 또 짓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예배당 짓는 그리고 지금은 교육감까지 져서 저런 역사가 됐어요. 저렇게 되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70년대에서 저기 한 2012년 제가 그 아버님 50주년 기념 예배 때 갔을 때니까 그러면서 아 교회 역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한 세대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역사들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열매를 보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시대 분들이 얼마나 희생하셨나, 그 시대 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나. 단지 아버님 섬기셨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다 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 피와 땀만, 땀과 눈물이 있었던 교회 역사예요. 우리 에덴교회 예배당의 역사도 사실 그렇습니다. 소수의 분들이 그레이샴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비버튼에 있는 차이나제이드 옆에 있는 오피스 건물에서 같이 새벽기도 하고 힘들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우리 에버그린 교회에 와서 같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곳이 아마 에버그린 교회 예배당 짓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리에다 에덴교회 써놓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2003년에 지금의 이 예배당 터,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저 예배당을 구입하게 돼서 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공동의회 자료들을 찾아보면 교인들이 그때 좀 많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입하고 이렇게 이사들 오셨어요. 이사하는 표정들이 참 밝으시더라고요. 저 사진의 얼굴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뻐하면서 이사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사 와서 첫 예배 드렸던 사진이에요. 보시면 그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일부 예배 수준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 숫자도 딱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그게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참 에덴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셨어요.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교육관도 구입하셨어요. 이 예배당 사서 빚이 많았어요. 그러면 빚 갚아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구입하고요. 또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지 않았을 때인데 전사님을 모십니다. 그때 오셨던 전사님이 스테파니아 전사님이에요. 그때 유초등부 아이들 많지 않았어요. 대여섯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헌신했던 그런 세대 역사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4년 우리가 지난 가족 수양회 때 모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그때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교회 역사들을 봤습니다. 이민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꿈과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이제는 또 새롭게 예배당 및 교육관을 건축할 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시간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딘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시간에 막 그 쫓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들로 늘 지금까지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교회 역사도 그렇고 예배당 건축도 그렇고 뭐 일이 좀 더딘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 우리는 그분에게 드려야 될 합당의 영광과 정성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정성을 모아 같이 예배당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맑고 깨끗하게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같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배당 건축 우리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 공간이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예민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배당도 필요하고 좋은 사역자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을 같이 충성스럽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